미가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많이 다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가서를 통해서 이제 또 은혜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본인이 끼고 있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가 세상을 또 바라보기도 하고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통로가 되어지죠. 나는 안경을 안 끼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좋은 눈이 있습니다. 전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안경을 이렇게 도수가 높은 안경을 끼셨어요. 근데 이제 세수한다고 안경을 이렇게 내려놓으면 제가 경상도 집안이라 아주 가부장적인 집안이라 이거를 안경을 내가 잡지 못하고 그 노인 상태에서 몸을 낮춰가지고 그 안경을 통해서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안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은 제가 이렇게 그냥 바라보는 세상하고는 천지 차이인 겁니다. 전혀 다르게 보여지고 나도 안경을 한번 끼고 싶었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끼게 되니까 안 끼는 게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이제 제가 이 안경을 멀리 거를 잘 보이도록 이게 도수를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가까운 것을 볼 때는 안경을 벗어야 돼요. 제가 신도원 다닐 때 그 교수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실 때 안경을 벗고 이렇게 성경 보고 다시 쓰는 거 보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와, 지적으로 보이고 되게 멋있어 보인다. 근데 그게 그분들이 멋있어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안경을 끼고 보면 안 보이기 때문에 벗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선친께서는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릴 때 반대로 글을 보려고 그러면 안경을 벗고 이 책을 눈 거의 뭐 1mm까지 갖다 대야 글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또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입니다. 세계관, 또 어떤 가치관, 그런 것들이죠.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맞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십시오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각형을 그려보십시오. 마음으로 그렸죠. 근데 여러분이 그린 사각형의 크기는 또 모양은 정사각형 그리신 분 계십니까? 있죠. 직사각형을 그리신 분 계십니까? 또 있죠. 나는 그것만 사각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사다리꼴도 사각형이야. 사다리꼴 그리신 분 계십니까? 있죠. 근데 그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달라요. 제가 사각형을 그려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 수도 있을까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조건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가로 세로 1cm가 되는 사각형을 그려보십시오. 정사각형으로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림을 잡더라도 비슷하게 그려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세계관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가로 세로 정사각형의 네모를 사각형을 그리라고 제시해주는 방편이 무엇이냐 그러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고 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는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도 않고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경험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오늘 분명히 이건 장담하지만 다른 예수님을 믿을 확률이 아주 큽니다. 다른 하나님을 믿을 확률이 아주 커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동일한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동일한 가치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동일한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죠.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이 미가라면, 미가와 동일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시입니다. 이사야. 오시도 있어요. 오뎃.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역대하에 등장하는 오뎃이라는 북쪽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 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천상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에서 온전히 경험했던 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이 언제 다가오고 남쪽 유다의 멸망이 언제 다가오고 이 멸망은 왜 다가오며 그러한 멸망이 다가올 때 이 나라와 민족이 처하게 되는 운명에 대해서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듣든지 말든지 툭 던져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의 마음은 절박한 것이었어요. 내가 오늘 미가라면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미가가 활동하는 시기를 한번 여러분 볼까요? 우리 1장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세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사야와 왜 동시대 사람이냐라고 하면 이사야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1장 가보면 이사야의 활동 시기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 이사야가 미가보다 조금 더 일찍 활동을 시작을 했던 것이죠. 미가의 뜻은 미가 후라고 하는 그 말의 축약형입니다. 그와 같은 자는 누구인가 이런 뜻입니다. 그와 같은 자는 누구인가. 그래서 미가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는 주님입니다. 여호와. 그러니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라는 뜻의 제목을 갖고 있는 것이 미가입니다. 미가가 오늘 메시지를 전할 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근데 여기 지금 본문이 누구에게까지 전해지냐 그러면 북쪽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를. 아하스가 통치할 때에 북쪽에는 베가라로 하는 왕이 통치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우시아 왕이 통치를 할 때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우시아가 힘이 강력해지고 부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교만하게 될 때에 본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제사장들의 제지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이마에 나병이 나서 끝내는 나병 환자로 죽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하스가 그 손자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아하스가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남쪽 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길을 걷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걷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를 심판하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 누구를 들었었냐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왕인 베가와 아람 왕인 르신을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하스를 치게 합니다. 열왕기 하에 가보면 그 베가와 르신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왕의 르신이 연합을 해가지고 내려올 때 그 스토리가 되게 짧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로 가보면 그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을 해가지고 내려와서 유다를 아주 잔혹하게 진멸을 합니다. 그리고 침공을 해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북이스라엘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럴 때에 그러지 말라라고 막았던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 북이스라엘 선지자 오데시입니다. 오데시 말하기를 그러지 마라. 이 유다는 너희 형제고 우리 북이스라엘 우리도 이 남유다만큼 죄를 지었는데 잘못을 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형제저 유다를 데리고 포로로 삼고 노예로 삼겠느냐 그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그 오데스의 말을 듣고 유다를 다 돌려보내죠.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면 아 이게 지금 그 베가와 그 다음 왕이 호세아인데 이 베가와 호세아 다음에 북이스라엘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미가야가 복음을 외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시기는요 남쪽으로서는 멸망이 저기 멀어 보이지만 북쪽을 바라봤을 때는 곧 멸망하게 될 나라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오데시라고 하는 북쪽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좀 더 되돌이키고 회개했다면 모르겠어요. 그 멸망이 좀 더 연기가 됐는지. 그러나 이미 이 미가보다 20년 더 전에 아모스라는 남쪽에서 뽕나무를 배양하고 그 양을 치던 그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라, 돌아오라, 여호와 율법으로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암살과 암투로 그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영적 침체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막아섰을 때에 그러면 아스왕은 야 다행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회복되었으니까 북이스라엘과 잘 화해하고 오히려 더 형제 나라로 잘 지내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스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아수르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 아수르 왕 디글라벨레셀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북쪽의 아수르와 남쪽의 이집트와 그 사이에 통로처럼 놓여 있는 것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 애굽에서도 영토를 확장해가지고 비옥한 땅으로 가려 그러면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고요. 아수르도 저기 나일강의 그 비옥한 땅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자기들이 서로 피차 간에 이집트도 그러고 아수르도 그러고 자기들의 뭐랄까요 내치, 자기들의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는 외부적으로 눈을 돌릴 수 없을 때 그때는 이 길목에 있었던 이스라엘도 유다도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수르가 자기의 나라의 정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가 한번 영토를 넓혀볼까라고 마음을 먹는 차에 유다가 여기에 있고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고 아람이 더 위에 있습니다. 근데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치러 내려올 때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걸 막아줬어요. 유다가 미리 멸망할 것을 막아줬다고요. 그런데 아스왕이 원조를 보내가지고 이 아수르에다 원조를 보내는 거죠. 좀 요청을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사이에 샌드위치로 끼워버립니다. 아수르가 이제 세력이 강력해졌기 때문에 아람을 먹는 것은 쉬운 일이었어요. 쉽게 아람을 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괜히 르신이 그 베가를 도와주러 왔다가 아람이 멸망을 당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낀 게 뭐죠? 낀 게 사마리아가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었으면 오히려 그 나라의 평안을 유지하고 뭔가 그 회복에 대한 게 있었을 텐데 베가와 르신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치는 바람에 그들의 멸망은 더 빨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아하스가 감사의 뜻으로 아람으로 이 디글라빌레셀을 만나러 이 다메섹으로 갑니다.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그렇게 갔다 거기에서 다메섹에 있는 큰 제단을 보고 감동을 해요. 이야,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성전보다 더 낫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성전에 있는 기구들 이런 것들의 그 모양을 그려가지고 유다에 보내줍니다. 제사장에게. 이거 우리에게 이거 우리보다 좋으니까 이걸로 만들어라. 제사장이 얼마나 그 발이 빨랐든지 아하스가 그 왕을 만나고 내려오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제사를 다메섹의 제사 형식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미가야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여러분 아하스 다음에 일어난 왕이 누구냐 그러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그러면 여러분 잘 알죠. 얼마나 정직하고 또 종교개혁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유월절을 거창하게 지켰던 왕이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열왕기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같이 한번 찾아보죠. 아, 역대하로 가겠습니다. 역대하. 이 두 개가 열왕기하와 역대하를 같이 보면 서로에 조금 이렇게 비어 있는 부분을 채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히스기야가 신앙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냐 그러면요, 우리 한번 30장 역대하 30장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우리 31장도 한번 가보면 우리 교독을 한번 해볼게요. 1절부터 31장은 교독을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계획을 하는지 한번 보죠.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선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네, 이 사절이 어떤 의미냐 그러면요, 그 성전이 백성들이 신앙이 타락하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들이 소홀하게 되었어요. 그게 가장 먼저 드러난 게 뭐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에게 그 예물을 드리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십일조였어요. 십일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전을 섬기기 위해서 된 것은 모세 때로부터 율법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십일조의 기능이 무엇이냐 그러면 레위인들의 양식이었어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농사를 짓지 않도록 하고 오직 여호와의 성전만 섬기도록 여호와만 섬기도록 구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줄 양식이 십일조였습니다. 그리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돕기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특별한 십일조를 내게 했죠. 그런데 이게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백성들이 그 마음의 상심을 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십일조를 내지 않습니다. 이 십일조를 낼 필요가 없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내 인정할 수 없어. 십일조를 안 내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상이 좋다 보니까 이 물질에 대한 유혹 때문에 하나님께 십일조를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되든 두 번째가 되든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갈 길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제사장들이 자기의 그 직분을 포기하고 일반 지파로 들어가서 그들도 농사짓고 그들도 돈 벌어서 자기 입에 음식을 자기의 힘으로 넣기 시작합니다. 뭘 버리죠?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은 우주는 하나님이 그하시는 모든 영역입니다. 모든 우주가. 모든 세계가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룩한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무언가를 제공하시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한 공간을 만들어서 내가 여기에 임하겠다라고 제공한 것이 뭐냐 그러면 성전입니다. 성막이에요. 그러니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전 공간에 대한 하나의 미니어처입니다. 아주 작은 형태로서 그들에게 보여준 하나의 시청각, 교보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막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제시한 것이 성막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만 갇혀 계신 분은 아니지만 오늘 이 성막이 무너지고 성전이 제대로 섬기지 않게 될 때 그들은 뭘 버리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회복한 것 중에 한 가지가 11조입니다. 너희들의 헌물과 재물을 다시 드리기 시작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그 자리에 돌이키는 거죠? 제사장들을 자기 자리에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히스기야의 개혁 가운데에 재물을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이 재물을 각을 뜰 수 없을, 제사장들의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각을 뜰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재물들을 그들이 바쳤던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그걸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6절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5절에 보면 여러분 이들이 가져오게 된 이 11조 헌물들 이게 누구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5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자발적 회복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제사장들로부터 이 회복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이 회복이 명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크게 유월절을 지키고 신앙의 회복을 맛보고 레위인들이 자기의 자리들을 찾아가며 아주 성대하게 이들의 종교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렇게 아주 종교적인 개혁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들의 신앙을 회복을 한 듯 했는데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구일까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이후에 이미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가운데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히스기야 마음은 더 급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두 나라가 형제의 나라입니다. 근데 미가야가 북이스라엘에도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돌아오라. 여호와의 성전으로 돌아오라.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끝내 돌아오지 않다가 호세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빠르게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미가는 여전히 남유다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돌아온 것 같아요. 실제로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고 레위인들이 돌아오게 되니까요. 우리 미가서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미가서로 한번 가봅니다. 우리 6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렇게 익숙하고 유명한 우리 구절입니다. 6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게 실제로 누가 한 거냐 그러면 히스기야 왕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십일조를 가져오라, 제사장이 이 번제물들을 다 잡을 수 없을 만큼 이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왔어요. 그럼 그것이 종교적인 회복이 되고 신앙의 회복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이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BC 760년경에 일어나는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원조를 요청하게 될 때에 베가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인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남쪽 애굽에다가 원조를 요청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위기에 처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베가와 르신이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럼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하스가 저 아수르에게 원조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 잘못되고 어리석은 것입니까? 아니죠. 누구라도 그렇게 손을 내밀고 저 강력한 나라에게 원조를 보내면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보존될 것이니까 지혜롭다라고, 정치력이 대단하다, 외교력이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는 얘기하기를 그런 상황 가운데에 아수르에 손을 내민 그 아하스를 책망합니다.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내가 놓인 상황이 사면초가입니다. 내가 직장에서든지 내가 사업장에서든지 내 삶의 모든 그 환경 가운데에 나는 누구라도 현지에서 다른 데에 손을 내밀고 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살아가는 나의 지혜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곧 죽어도 뭐하라는 거죠? 여호와를 부르라는 겁니다. 넌센스죠, 이거는. 넌센스 아닙니까? 오히려 아하스의 외교력이 탁월하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아니란 얘기예요. 7절에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여기 정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용어예요.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를 제대로 맺고 있느냐의 문제가 정의의 문제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가 온전히 이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정의라고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되게 어리석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2절.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시간이 없으니까 좀 줄이겠습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 누구의 글을 읽는 것과 비슷하냐 그러면 하박국의 글을 읽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하박국은 남유다의 멸망을 한 20년도 안 남겨놓은 상황에서 하박국이 유다에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위에 우리 포도송이가 없고 마음에 사모는 처음 이건 무화과도 없고 경건한 사람도 끊어지고 막 이렇게 되었어요. 자, 7절 같이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기 오직이라는 말을 그러나로 바꿔보십시오. 그러나 위에 이런 내용들이 이게 모든 상황이 나와 맞지 않고 하나님의 재앙 같은 그 날이 나에게 다가올 때 재앙이죠 재앙 그 날이 다가올 때 7절의 오직을 뭘로 바꿔보라고요? 그러나라는 겁니다. 다시 그러나로 시작.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모든 상황 각설하고 나에게 재앙의 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박국 2장으로 가봅니다. 시간이 없어요. 하박국 2장 여러분 2절과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다는 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박국이 이 말을 하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건 미칠 노릇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울부짖음. 하박국이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재앙을 이 심판을 벗어나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하기를 기다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나오는 말씀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할 때 그게 빠진 게 있어요. 그러나라는 겁니다. 그러나 3장 가봅니다. 하박국 3장이에요. 3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진노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나라인지 아십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잔인한 나라인지 아십니까? 그 나라가 유다를 멸망하러 다가올 때 그때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잔혹하고 무서운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그들이 당해야 돼요. 그런데 하박국은 말하기를 주님 이 진노 중에라도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긍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긍휼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많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유다를 밀고 들어올 때 나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 폭풍우가 몰아칠 때 모든 사람을 다 썰어가더라도 나만 남겨주십시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진노를 내가 이겨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 가운데에 거기에 굴복당하지 않고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달라는 얘기예요. 환난 가운데에 저기에 아수르의 손을 내밀면 육체적으로는 살 것 같지만 그 영혼은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재앙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의 육체는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저 사단마귀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3장 하박국 3장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라졌어요. 3장 16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아주 무서운 것이에요. 오늘 탱크가 내 앞에 나를 깔아뭉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기 앞에서부터 여러 사람들 이미 뭉개졌어요. 그 뭉개지고 죽어지는 가운데 나도 죽어져야 돼요. 이거 보고 지금 이 하박국이 너무 두려운 거죠.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환난을 직면하는 겁니다. 직면하면서도 그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오는 것이 뭐죠? 17절이에요.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이 재앙 같을지라도 정말 나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마귀 권세가 달려온다 할지라도 세상으로 손을 내밀지 말고 오직 주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미가의 마음, 이 하박국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재앙 같은 날입니까? 심판날 같은 날입니까? 어려움의 날입니까? 고난의 길입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라도 우리의 손을 세상으로 뻗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미가가 말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오늘 하박국이 말하는 것처럼 내 창자가 끊어질지라도 그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라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믿음을 대달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다주시고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도록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